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20절까지 5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여러 고난 또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른 찬송을 부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2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죠. 어제 보았던 1절부터 4절 도입 부분이고요. 맨 뒤에 마무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 번에 걸쳐서 본론이 들어 있는데 첫 번째 본론이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론이 20절까지니까 사실 오늘 5절부터 20절을 다 보면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뒷부분은 조금 기도도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8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5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어서 죽을 상황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힘을 좀 내면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금 피곤해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망이 또 수월이 뭐 이런 나를 이제 죽게끔 만드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다윗이 했던 행동 반응이 나오죠. 그 내용이 7절 맨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비록 환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만났던 환난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께 형벌받은 것, 또 하나는 참 까닭을 알 수 없는 뜻모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쳐가야 할 과정을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죠.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당할 때 죽음의 위험에 휩싸여 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떠한가? 다시 고백을 해요.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성전을 세우지 못했죠. 솔로몬쯤 가야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 당시에는 그냥 천막으로 된 성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나 솔로몬 이후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란 표현을 들으면서 아 솔로몬 성전을 뜻하는가 보다. 눈앞에 성전이 있으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을 생각했겠지만 다윗이 원래 이 찬양을 부를 땐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했는데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성전을 뜻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늘 성전을 지칭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천상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다윗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첫 번째로 죽을 위기를 만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했으며 세 번째로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다 들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을 당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의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곳에서 나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이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한 겁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설명하고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또 이 땅이 흔들리는 산이 흔들리는 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러니까 떨고 흔들리는 진동하는 모습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사랑하는 다윗을 여러 종류의 환란이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을 향한 진노를 가지고 강림하신 거죠. 구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땅에서 숯이 올라오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게 하나님 강림하심을 첫 번째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묘사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컴컴하였도다. 하늘과 더불어 강림하시죠.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천사들과 바람을 타고 강림하시고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촛불이 피었도다. 빛과 더불어 강림하시는 그래서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강림하시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림 묘사는 땅에서 나타난 현상들 두 번째 강림하시는 모습은 묘사는 하늘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설명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음성을 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강림하신다고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으뜨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번개를 우레를 이런 엄청난 소리를 내시면서 강림하신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꾸지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을 찾아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모습을 어마어마한 모습이라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렵죠. 아마 다윗이 더 풍성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묘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객관적으로 강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부정할 수 없고 대적들도 원수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하늘로 불러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과 좀 대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는 원래 있고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피난처로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요새는 원래 어딘가에 정해져 있고요. 내가 대적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그 요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요새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환난당하고 있는 너를 찾아가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부분에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고백했죠.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또 실제 나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에이 거짓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내가 거기에 압도가 되는 그래서 여지껏은 내 눈으로 보고 있었던 현실 속의 문제, 어려움, 고통, 환난, 죽을 위기 이런 것들이 나를 다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야, 그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까지 환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과 강림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는가? 저는 실제로 신앙생활 여지껏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그런 강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몇 사람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열 가지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목격하지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찍고 까불고 지 멋대로 경거망동하죠. 애굽의 바로도 그 모든 심판을 열 가지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는가? 시내산에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기적들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강림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시내산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제사드리고 기도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욥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죠. 그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찾아오시고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즉각 고백하죠. 나는 어리석은데 쓸데없는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면서 자기가 여지껏 주장했던 40장 넘게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부정해요.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장면도 놓고 보면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강림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하고 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심어주셨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심판 선포했어요. 그렇게 이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에 있다고 심판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쭉 돌이켜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보냄받고 충성스럽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뒤늦게 후에 베풀어 주신 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했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진짜로 이 시점에 목격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광야 시기를 지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민족을 다 정복했을 때에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뒤늦게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지만 목자들 몇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흔들고 그리고 위험에 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또 소망하는 대로 만약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재림하시면 우리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길어봤자 50년도 안 돼서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볼 분들이 있습니다. 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가 땅바닥에 쑤셔박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이 있어도 천국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들으셨노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의 현실은 눈꽃만큼도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결국 그렇지 아니함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